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순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도입 부분에 설명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바울과의 관계, 그것을 근거로 하여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는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연속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서신의 작성자가 바울이고 바울은 이제로 보니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서신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만 의식하고 서신을 쓰지 않았다는 하나의 힌트가 디모데전서 6장 최종 마지막 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여기는 단수 너희 당신 유가 아니고요 복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신은 디모데라는 개인을 향해서 주는 것인데 분명하게 에베소 회중 가운데 읽혀져야 되는 것이었다. 자, 1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리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20년 가까이 지내고 사도의 동역자로 서로 모르는 것이 없는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의 사도 직임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디모데 개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서신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의 유입을 막아야 할 필요를 사도는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는 권면이 지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적 권한으로 작성하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재 중에 권한 대행을 수행하는 디모데의 영적 권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회중의 눈에 비친 인간적 모습의 디모데는 유약할 수도 있고 연령으로서도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은 사도적 권위가 뒷받침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에베소 교우들이 명심해야 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명령하여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동일한 표현을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그 사도직을 하나님의 신적 명령에 의해서 여기는 성부와 성자가 나옵니다. 그 사도적인 이직 자체가 권한이 신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제적으로 임명이 되었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사도직 임명이 신적 권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우리가 또 하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시면은 이런 표현도 있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다 보면은 표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Savior God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서신서에서는 신약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이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구주 하나님 또 여기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과 구원이 성자에게도 성부에게도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과 소망은 성부와 성자의 작품이다. 그분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께만 한정이 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의 소망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만 궁극적으로 그분 얼굴을 뵙고 난 다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분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버지세요. 이 구원과 소망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엄청난 열망과 사랑과 은혜가 지금 개입되어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들이다. 여기 구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헬라어 편지에 보면은 이런 일반 편지 말이죠. 자신이 숭배하는 신에게 어떤 공경에 건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일반 서신에 자주 들어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서신을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주면서 그리고 그 회중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구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강론했던 것처럼 이 도시 자체가 관광산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탱된다고 했는데 그 중심부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다고 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와 생식의 여신이에요. 히라베 최고신 제우스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풍요와 생식을 약속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이 에베소 이 도시에 세워져 있는 에베소 교우들아 명심하라. 구원자는 아데미나 제우스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2절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와 관련된 것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3절은 중요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지금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지역적인 이동의 그림이 여러분의 상상 가운데 그려져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겠는지 대강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축에 듭니다. 마게도냐가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헬라 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데 위쪽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한다. 이 기본적인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있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막힘은 없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사도바울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그게 뭐하러 갔겠는가? 휴양 간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줄 뭔가 영적인 권면이나 가르침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자리를 비운다. 그것이 몇 달인지 아니면은 1년을 넘길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디모데 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말라. 여기 권하여 이 말은요. 몇 번 재촉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제안을 했을 때 바로 yes 하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영어의 urge 그 표현이 좋아요. 몇 번 재촉하여 지시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힘든데요. 제가 지금 서른 중반인데 이들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다른 도시에서 제가 사역하고 올까요? 또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지. 제가 그때 말이 너를 권하여.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여기 나오는 주목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특정한 사람 그룹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들이 아주 크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했으면 사도 바울이 들어서 이들을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산발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유입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초기 단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도록 이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교회를 지금 조금 조금씩 갉아먹을 소지를 가진 그릇된 가르침을 종식시키는 것. 이게 명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군대 지휘관이 하는 명령이거든요. 단호한 의조로 말하라. 꾸짖어야 할 때 크게 질책하라.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 관련해서 잠시 시간을 보냈듯이 디모데의 성품상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때 그 학교를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학교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디모데의 성품을 잘 압니다. 상대하기 힘든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시사항과 지혜로운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주는 가운데 부딪히게 합니다. 너는 엄격하게 명령 내리라. 디모데의 특성상 이것을 못하는데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더라. 그것을 하라. 여기 어떤 사람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전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는데 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심각합니다. 표현 자체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대요.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 2년 동안 사역했던 이곳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금 조금씩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남아서 저 사람들을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있으면 몸을 숨기고 또 그렇지 않아 할 때 몸을 드러내서 활동하고 이런 그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 것 같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의 영적 대리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출발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그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전서가 진행되어가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 비진리를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에베소 교회에 확산시키는 그 중심에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은 비성경적 가르침인데 이 다른이라는 표현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사용되었을 때는 다른 복음으로 표현되어 있고 복음의 변질과 관련된 그래서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변질된 이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다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디모데가 그들을 직면하여 confront하여 질책하고 명령을 하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4절 그 다음에 또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지시사항 가운데 하나가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는 이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신하는 디도서 1장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신화나 디도서 1장 14절에 있는 허탄한 이야기나 헬라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신화 이렇게 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화가 어떠한 것인가? 왜 이게 몰두하면 안 되는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두근으로 된 게 아니고 방대한 건데요. 유대인 랍비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역사상 쭉 내려오면서 성경 해석의 모음집입니다. 구약 성경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것을 묵상하다가 나름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떤 라피가 그게 주석을 더하고 그때로부터 한 뭐 100년 뒤에 어떤 이가 주석을 조금 더하고 이런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방대하겠죠.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여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역사적인 공백에 대해서 이 공백을 채우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주석을 달면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주님 앞에 40일 동안 이 시내산 정상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지냅니다. 이때 성경이 나타나 있는 것은 성막에 대한 설계와 율법에 대한 지시를 받는 것으로 40일을 보내는 이 미드라시 같은 데서는 그것보다도 뭐 하면서 지냈을까? 화장실은 갔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헬라어인데 디모데전서 1장과 디도서 1장을 다른 용어를 썼지만 신화. 이 자료를 접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계속 디베이트를 하고 뭘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혈통을 추적하는 것인데 우리 시대 족보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것보다 이때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족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나의 혈통, 유대인 레위인들의 그 혈통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추적에 올라가는데 그 외에도 누구의 혈통은 어떻게 어디까지 그 뿌리인가 이런 것.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화와 족보 연구에 끊임없이 몰두하는 것. 몰두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을 놔두고 중요하지 아니한 주제에 자세히 주의를 기울은 것을 경계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유익이 있는 것은 도외시하고 열매 없는 논쟁에 시간 많이 보내는 것. 저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돼요. 이 족보 논쟁과 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신화이란 것은요. 사실은 시간 보내는 데는 재미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지금은 2000년 지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식의 신화와 족보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 너무 재미있는 뭔가. 근데 그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그분을 의식하는 정결한 삶을 사는 대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공허함이 남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사역자를 통해서 경계하라고, 그러한 모임들 권장하지 말라고, 내가 메시지 전할 때 그것을 강조해서 그것의 허탄함을 지적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서신을 씁니다. 왜 그러한가 이유를 댑니다. 4절 후반절 보십시오. 신화와 족보에 끌음 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있는 경륜이란 말은요. 영어로 이코노미가 유래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단어. 이코노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제가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 사역자는 그것이 모세이든지 예수님이든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권속들을 어찌하면 주인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끼칠까를 애썼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충성을 다 바쳤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administration, management, stewardship, 운영, 경영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되는 이 하나님의 집에 맡겨준 그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쓸데없는 주제에 토론하느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의미 없는 논쟁이나 허탄한 추측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게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내 열심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영적 게으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의 부르심과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데 열심을 내고 내가 습관적으로 열정을 더하여서 성실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열심히 산다. 정말 열심히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선순위를 도외시하고 이곳에 힘을 쏟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 게으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영이 감지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체크해 보십시오. 많이 무언가를 해놓아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허전함이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1번, 2번, 3번, 4번을 매겨가지고요. 1, 2번, 3번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는가 하면 익숙한 것을 먼저 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먼저 해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영혼이 남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5절 주목해 주십시오. 디모데에게, 아들아, 에베소 교회에 정착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족보나 신화 이야기나 다른 교훈, 잘못된 티칭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 가운데 생명처럼 붙들고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청결한 마음과 사는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다른 것 중요하지 않다. 우선순위는 신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런 주님을 담는 감정세계, 생각세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잘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부르심에서 산만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교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목적에서 떠나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개입해라 말이에요. 여기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인간 감정은 어디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 바로 옆에 있는 심장, 거기에 선택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이 브레인에 대해서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브레인이 너무 중요하고 뇌에 대해서 연구하고 테드 같은 데도 막 이게 강의, 몇 번 강의가 올라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 당시 그 이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뇌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눈은 주목을 하고 입은 주목하고 귀는 성경에 언급된 것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요.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너 꼬여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감정은 장에서. 이 판단하는, 이 선택하는 그 역할이 마음에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선택, 바른 선택을 위해서 이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청결한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 차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맞는 그 지원자가 자질과 경험을 가지고 있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대학 후배예요. 그러면 불순한 동기가 개입해서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는 나침반입니다. 양심과 마음이 이렇게 이웃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이 나침반이 19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땠다고요? 양심을 버렸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양심을 화인 맞았다고. 기능하지 않아요. 고장난 나침반처럼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나침반이 없어요. 그러면은 위험하죠. 올라가는 것이 좋겠는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속 가는 것이 좋겠는가? 위험해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선박에 나침반이 없어요. 그것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화인이 맞아서 고장난 상태, 어떤 사람은 이 양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15절에는요, 더러운 양심도 있어요. 양심이 더러운, 디도서 1장 15절에 defiled, corrupted. 나침판이 더러워졌어요. 안에, 유리 안에는 분명하게 그 침이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북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양심도 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조금씩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 남의 호의를 받는 것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판단하는 나침판이 과거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기능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그래서 내적 치유는 이러한 양심이 건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사역입니다. 필요해요. 과거에 내가 축적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데 이 양심 기능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지금 현재 이 양심이 이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거나 아니면은 버린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기능을 잘 하도록 유지하는 것,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위선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거짓, 위선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믿음 생활과 관련된, 이 믿음과 관련된 모의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믿음이란 말을 씁니다. 믿음을 권면해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내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면에 동기가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가면을 하나 쓰고 있어요. 나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과 있는 믿음의 그림의 차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위선적인 믿음을 행사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6장 5절 잠시 볼까요?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는요, 그런 위험이 아직 그러한 형편에, 정황에 놓여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내 내면 세계와 관련된 이것이 정말 깨끗하게 주님을 닮은 정제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네가 힘써서 창조해야 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주고 난 다음에 30년이 흘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처음 사랑에서 떠납니다. 그 위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에베소서를 나중에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이 관점에서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 교회에 정착시키기를 원했던가. 자, 6절, 7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헛된 말에 빠져 이 사람들이 방향감각을 잃어서 장거리 경주자가 코스가 아닌 데를 달리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축구선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상대방의 골대가 아닌 자기 골대를 향해서 질주하는, 이게 헛된 말에 빠져 이에서 벗어나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편에 서 있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골대를 향해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목표 지점이고요. 말씀의 사역자는 그 추구해야 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골로새서 1장 28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의 핵심 가치를 두고 추구를 하는데, 말씀의 사역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도 고상한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골로새서 1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렇게 말씀했고, 다시 말해서 예수 닮는 것, 그리고 29절에 사도는 이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지혜를 동원하여 이 일이 일어나도록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일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작 우선순위 버려두고 허탄한 것에 몰두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크고 작은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에 돌입하면 안 됩니다. 청중들이 그것을 익사이팅하게 여긴다고 해서 거기에 그 맛을 계속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크를 했어요. 그래서 청중들이 이렇게 까르르까르 웃는 거예요. 아, 더 신나는 조크를 만들어야지. 이번 설교에는 두 개. 연말에 되니까 한 스무 개 까르르까르르가 터져 나오는 근데 희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메커니즘이 이것을요, 끌리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정립이 없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울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 이 강단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TV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청하는 그 사람들이 까르르까르르 웃어준다라고 생각할 때 그 흥분감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의 선생이 되리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 확신있게 말하고 있지만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세 율법의 권위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또 단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망령된 짓을 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에고를 올려주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만들어줘요. 그건 자기만 아는 싸움이에요.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임재 앞에 나와서 잠잠히 주님 앞에서 점검하게 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엄밀하게 진행되는 이 차원을 아무도 발견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